그 하나님의 창세전 그 언약 성취가 우리 안에 감동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의 유무와 또 얻고 잃어버림에 우리의 감정을 모두 빼앗기고 있습니다. 예수와 하나님 나라로 그리고 이미 성취된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성취된 언약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감동받는 그렇게 하루를 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일곱 안식일에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초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수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숫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고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린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제대로 지킬 영원히 규례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뺄 때에 각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곳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 지금 이 부분은 칠칠절이라고 하는 아, 우리가 신약에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오순이 다섯 오, 또 십, 열순자 그래서 오순절은 오십일 그거를 이제 영어로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펜티코스트 무슨 교단이 그건 이제 성령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것을 가지고서 이제 펜티코스트라고 자기들을 이렇게 가르친 건데 그때 그런 펜티코스트를 보면은 그냥 엉터리 성령 운동들을 하죠. 그래서 그냥 자기들만 아주 뜨거운 어떤 영적 체험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굉장히 잘못 된 겁니다. 펜티코스트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이 그 칠칠절, 오순절 다시 한번 저기를 말씀드리면 봄절기가 이제 6월절부터 시작해서 1월 14일, 정월 14일 또 15일이 무교절이었죠.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그리고 그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시키고 그 다음에 16일이 초실절이었죠. 첫 이삭 드리는 날, 초실절. 아, 그래서 이제 초실절날, 유월절날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무교절은 무교병을 3일간 땅에 묻었다가 먹는 그런 절기니까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무덤에서 장사지낸 마태는 그것을 이제 모형하는 거고 초실절,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는 날 예수님이 이제 살아나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시잖아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받으시므로 이제 나머지는 내가 다 받겠다 하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열매가 품고 있는 열매들이 하나님 앞에 다 바쳐지는 그 날이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린다는 건 이 이후에 오는 나머지 것이 다 당신 겁니다 고백이거든요. 헌금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11조도 마찬가지. 11조가 뭐였어요? 만물,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마지들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 만물, 만물은 다 내 거니까 나한테 드려라 그랬을 때 나 대신 마지, 이스라엘의 딴 지파의 마지 대신에 레위 지파가 드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 대신에 드려졌으므로 나를 당신에게 드린다라고 속전으로 주는 게 11조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11조라는 것 자체가 만물, 마지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드려져야 할 자리에 드려진 어떤 자에 대한 속전. 그러니까 11조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뭐 11조를 그 구약에 보면은 레위인들의 그 생활비로 11조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이 그 남자들이 1년에 3번 꼭 반드시 출애굽기에 보면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죠. 거기에 쓸 경비로 또 11조를 한번 더 드리고 그 다음에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과부를 이제 그들을 공개하기 위해서 또 3년에 한 번씩 또 드리는 11조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이 세 개가 다 같은 거다 아니면 뭐 앞에 두 개 같은 거고 뒤에 건 틀린 거다 뭐 이렇게들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 11조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만물 절기 자체가 또 그 예수를 모형하는 거고 고아와 과부를 살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죽어야 할 자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는 것을 모형하는 거기 때문에 11조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런 그 죽어야 할 자들을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 이후에 11조를 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보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다고. 언제 성경 어디에 나와 있어요? 뭐 예수님께서 뭐 돌아가시기 전에 박하와 근체와 뭐 너희들은 이는 신 버리고 그런 엉터리 11조만 한다. 아까 11조를 다 해라. 그거는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란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당연히 11조 내라 그러죠. 그 이후에는 예수님이 11조가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11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헌금을 하고 또 뭐 11조를 지금 뭐 한다고 하는데 할 때 예수님은 만물, 마지를 내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으로 11조를 드렸던 거니까 하나님 저는 저를 드립니다. 제가 바로 당신 겁니다 라는 고백이죠. 헌금이.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하실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가 아니라 뭐 10의 10조를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자기의 신앙의 깊이만큼 하는 거예요. 그 헌금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드려진 자가 맞구나 라는 그런 이는 과부의 도랩돈처럼 생활비 전체를 다 내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전 하나님 거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목사 월급도 필요하고 교회에 뭐 재정이 좀 풍부해야 뭐 렌트비도 내고 그러니까 내가 내준다. 그럼 도로 가지가 않으세요. 그런 거 교회에 필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헌금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됐는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헌금은 버린다라고 생각하신대. 하나님 앞에 내 걸 그냥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야. 버리는 연습.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힘삼아 살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래 그래서 내가 너를 이끌어주는 거야 라고 그의 삶을 이끌어주는 거지. 헌금을 뭐 얼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 나라에다가 내 창고에다가 얼만큼 뭐 쌓아주고 하나님 나라에 보물 쌓으라는 건 헌금 많이 해서 거기다 적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산 사람은 천국 가도 개뿔도 아무거나 통장에 아무것도 없겠네요? 어디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늘에서 보물 쌓으라는 건 니들이 관심 있는 그게 바로 보물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늘을 우리가 하늘에 집중하여 살면 우리가 하늘을 보물 삼아 산다는 뜻이고 이 세상 것들을 보물 삼아 살면 그게 보물인 거죠. 근데 그의 마음은 그의 눈이 가 있는 곳에 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보물들은 언젠가 다탈거 아니에요. 그때 그의 마음이 같이 타는 거예요. 그걸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리고 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초실절 날 예수님의 이제 부활이 설명이 되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는 요제를 드리죠. 요제라는 건 흔들어 드리는 제사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 갖다 하나도 모르고 이렇게 보면 제사의 형식이라는 게 말이죠. 그뭐 각을 뜨는 각도 다 다르고 뭐 흔들었다가 뭐 빻았다가 피는 뭐 어떻게 칠하고 뭐 어떤 거는 누가 먹고 어떤 건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다 예수 안에서 다 성취될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괜히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흔든다는 건 잠자는 자를 흔들어 깨운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초실절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걸 모형하는 거고 그때 이제 한 단으로 요제가 드려졌다는 건 예수와 함께 하나로 묶이는 교회가 함께 이제 살아나는 걸 모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잠자던 성도들이 같이 확 일어나 버린 모형, 교회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형. 그렇게 여러분은 존귀하게 하나님에게 취급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어떤 자연의 법칙 같은 걸 갖다가 다 무시하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걸 가르쳐 주기 위해 예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백 년 전에 죽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살아나서 손자 집에 찾아가고 그런 일이 생기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로부터 50일 이후,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안식일 이튿날, 그게 예수님 부활하신 초실절이죠. 안식일 이튿날부터 일곱 안식일을 계수하라. 그래서 7 곱하기 7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77절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50일이라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그 보리를 추수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어떤 것들이 진짜 이제 추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7749 보면 여러분들 그이 오순절이 77절이 BC 586년, 586년이 무슨 해예요? 남유대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해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것들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는데 BC 586년 이후로는 그 77절 오순절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켰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왜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언제 출애굽을 했어요? 유월절 정월 14일이요. 그때 장자들이 다 죽고 바로가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때 나가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세 달째, 셋째 달에 이르렀다 그러죠. 그들이 이제 광야를 열심히 이제 달려서 셋째 달에 이르렀어요. 근데 셋째 달, 첫째 날, 둘째 날은 정결 예식을 행하고 몸을 잘 씻고 그다음에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러죠. 그리고는 율법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애굽에서 정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그러면 1월달 며칠이 남아요? 30일로 치면 17일 남죠? 그리고 그 다음 달 둘째 달 30일 더하면
47, 우리 새벽에요. 그 다음에 셋째 딸 3일 더하면 얼마예요? 정확히 51이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구약에서 모형한 걸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해 나가요. 그래서 그날 이제 시내산에서 시내산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오순절을 기념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는데 그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율법 아래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구약의 77절 오순절에 율법이 떨어지고 그 율법이 백성들에게 내려가니까 죄인인 그들이 죄인으로 확 폭로가 되죠.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그 율법이 죄인들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3,000명이 도립을 당하죠. 레위지파, 칼뽑아 들고 다 나와라. 그런 다음에 애굽인이고 다 죽여. 눈에 보이는 건 다 죽여라. 그랬어요. 모세가. 3,000명 죽였습니다. 신약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월절날 돌아가시죠. 그리고 초실절날 부활하십니다. 안식 후 첫날. 그리고는 40일간 사람들에게 보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적어도 40일 이상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 며칠 후에 그때가 언제라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율법이 주어지는데 신약의 오순절에서는 이제 은혜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역시 똑같이 죽어야 할 자들이에요. 다. 네? 그런데 똑같이 죽어야 할 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살아나요? 3,000명이 살아나잖아요. 네, 정확하게 이제 예수의 십자가를 가운데 딱 두고 이 십자가가 무엇을 성취해 냈는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그 오순절은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그리고 그 피의 의미를 이제 명확히 설명해 주셔서 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살아나는 거구나, 절대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구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피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외에 다른 걸 이야기하는 자들은 진짜 성령 받은 자가 맞아요?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 뜨겁게 경험해야 하고 뭐 거품 물고 몇 번 쓰러졌다 일어나야 하고 성령이 오셨으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웃읍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그냥 쫙 웃으면서 갔다가 저 뒤에서부터 누가 하나 춤추고 나오면 또 이 전체가 다 춤추고 이거 완전히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나 안 하면은 이거 완전히 나만 이거 무슨 가짜 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그 부끄러운 많은 사람들도 그 상황이 되니까 다 하더라니까요. 그거는 가짜 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내가 구원받은 자다, 내가 신앙이 깊은 자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이들은 다 뭐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죄송하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산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올라오면 돌격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 히브리서에 나오죠. 너희들이 당도한 곳은 어디라 그래요? 산, 물붙는 산. 하나님의 산, 어떻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됐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바로 나에 대해 증거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그걸 아는 이들은 더 이상 체험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해요, 그게? 걸기적거리지. 그 시간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정신없이 자기가 뭐라고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한 4시간 기도한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 놓고 일어나서, 어이구, 벌써 4시간이나 흘렀네? 야, 딴 사람들 딴 일 할 때 내가 기도를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야? 감사하다. 아, 참, 죄송하지만, 그 시간 허투루 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맨정신인 당신 백성과 관계하시기를 원하지, 정신 나간 놈들하고 얘기하고 싶지 않지, 힙하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하나님을 만나시라니까요. 그건 다른 종교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요가하는 사람들도 깊은 명상에 빠지면 16시간, 18시간을 앉아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니, 요가니 뭐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 복식 후 그리고 단전 호흡만 잘 하고 앉아있어도요. 여러분이 신비한 거 많이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알프스하고 티벳에 그 가서 알프스에서 그 수도사들이나 티벳에 있는 그 라마 승려들 있죠? 그런 사람들 이거 호껍데기 하나 입고 다니거든요? 여러분 라마 승들은요 무슨 잠바 오버 오리터 파카 이런 거 안 입고 다녀요. 영하 20도 되고 막 이런데 히말라야 아래에서 옷통 다 벗고요 영하 20도 되는 데에서 찬 물을 딱 갖다 놓고 그냥 앉아 있어도 얼어 죽어요 그 상태에서. 근데 찬 물에다가 이렇게 큰 천을 푹 담궈서 몸에 이렇게 둥그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몸 위에다가 그 찬 천을 확 둘러버려요 다. 그러면 금방 얼어요 그게 다. 그런데 조금만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딱 앉아가지고 쭈글쭈글하다 하면은 여기서 김이 모락모락 나기 시작해서 이게 다 말라요. 천이. 딴 거 없어요. 그 사람들 그냥 호흡하는 거거든요. 단전 호흡만 해도 그런 기적들이 눈앞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안 얼어 죽어요. 사명대사가 무슨 뭐 뜨거운 그 방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놓고 막 불을 뗐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고드름이 막 생겼다는데 그건 가짜고 고드름이 생겨요. 근데 살아있었다니까요. 호흡만 해도 사람들은 그 호흡법 하나만 가지고도요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알프스에 있는 그 수도사들도 바로 그 호흡법 갖고 그거 하나 갖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체험해요. 호흡을 하다가 잠시 호흡을 멈추면 사람이요 뇌에 산소가 안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보는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 그 쿵후 영화의 그 주인공이었던 그 사람이 얼마 전에 무슨 동남아에서 목매달아 죽었죠? 목매달아서 자살한 게 아니라 이 호흡을 자기가 이렇게 막아서 짧은 시간이지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엑스타시를 경험해서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막 아프고 막 호흡이 안 될 때 사람들이 이렇게 환각 속으로 확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말이죠. 사람들이 목에다가 이렇게 저걸 걸어놓고 마치 목매달아 죽는 것처럼 싹 땡겨서 환각을 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뇌에서 몇 초만 산소가 올라가지 않아도 사람이 정신을 잃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렇게 툭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러는 건데 그래서 목매달아 자살했다 하는 사람들 중에 그냥 그렇게 죽으려고 그랬다 그러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환상이라든지 환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겪는 기적의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서 조금만 무슨 어떤 명령을 잘못 내려도 그냥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건. 그 수면 마취제 있죠, 그거요. 프로포폴인가. 그거 한 방만 맞아도 그냥 어디 먼데 이렇게 갔다 온대요, 다. 그러니까 아프지도 않은데 그냥 병원에 찾아다니면서 아프다고 그거 한 방 나달라고. 성도가 왜 그걸 경험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다면서요. 근데 왜 뭘 봐야 돼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면서요. 근데 왜 뭔가를 계속 보여달라고 그러냐고요. 그거는 진짜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 펜티코스트는 전부 가짜. 오순절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 근데 온통 다 하나가 되고 한 식구가 됐어요 이제. 그래갖고 막 장로교에서도 그 지도자를 데려다 막 부흥회하고 또 장로교 목사가 그 펜티코스트 교회 가서 또 부흥회하고 너나 나나 다 가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지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열심히 잔치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어제 보니까 부활절 연합 예배한다고 우리 교회 참여하라고 해서 공문이 왔더라고. 연합은 무슨 예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연합을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바벨탑의 현장에서 바벨탑을 안 부수고 사람들을 흩으셨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연합을 해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한테도 흩으신 거예요. 에덴에서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된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흩으신다는 뜻이에요. 근데 가인이 나가자마자 뭐였어요? 성 쌓고 모여라 그랬더니가 어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흩으신 자들이 꼭 하나가 되죠. 빌라도, 헤롯,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 평소에 다 원수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하나 죽이자고 다 한편 되잖아요. 오늘날 종교가 연합한다고 그러는데 연합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 깨자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천주교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연합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연합해야 돼요.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한 몸. 여기에 보면 7절에는 새것으로 떡 만들어서 요제로 흔들으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그렇게 오시게 되면 고린도후서의 그 말씀처럼 이제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기는데 그때에는 육적 어떤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어떤 됨됨이나 열심과 자격 이런 것들이 전혀 배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을 부으심으로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어떤 무리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77절에 보면 오순절에 가루를 갖고 와서 떡을 두 개를 만들으라고 해요. 그리고 떡을 같이 흔들으라고 해요. 그 말은 로마서에 나오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제 하나가 되어 새로운 무엇인가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창조가 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모여서 무슨 뭐 전부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가 다 달라,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예수님,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예배입니까, 그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에 부화 내동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자기 홀로 있으면,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신앙이 자기에게 이게 터무니없이 흔들리니까 자꾸 모여서, 야, 우리는 이렇게 다 같이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도 맞는 거겠지? 이렇게 추측하여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함께 한 곳으로 간다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유명한 목사, 유명한 뭐 저술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다 맞을 거야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나를 보시라니까요. 다른 거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레위기 한 장만 봐도 예수 이외에, 그 피 이외에 다른 것들이 전부 그냥 신나라 같지 않아요. 바람에 날리는 쌀겨. 아무리 뭐 훌륭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예수 이야기 이외에는 성경에 단 한 절도 적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70절에는 염소 두 마리 드리고 떡 두 개 드리고 하나님이 두 개를 같이 받으신다라는 건 이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니들은 이제 하나가 됐다. 막힌 담이 헐렸다. 율법과 뭐 제사 그것으로 내 백성을 구별하던 시대가 끝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제 다 하나로 묶었다.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라니까요. 예수님의 은혜 증거하려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엉뚱한 무슨 이빨을 금이빨을 만들어주고 금가루를 떨어뜨려주고 뭔 놈의 금가루를 떨어뜨려줘요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자가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하신 분이 그걸 막 부어줘요. 악을 부어줘요. 와서 도대체 금이빨은 그건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해 주냐고요. 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가진 그 이가 가장 귀한 이예요. 겉멋들은 흑인 애들처럼 그거 뽑아놓고 거기다가 금이 박는 건 비열한 짓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고작 그랬다고 일을 해주시겠냐고요. 정신을 차리시고 생각들을 하세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해 보이는 거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건 다른 종류에 더 많다니까요. 더 많아요.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곧 이제 뭐 유해 부원이 요즘 이제 FBI나 무슨 CIA에서 문서들을 하나하나 공개하면서 UFO 사진이나 무슨 뭐 ET들 사진들 이런 것들이 막 나올 텐데 이제 보세요. 그런 것들을 갖고 이제 성경 그리고 예수는 더욱더 초라하게 쫙 구석자리를 밀려날 거예요. 아, 외계인들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그 외계인들이 이 지구의 문명을 창조한 거구나. 이제 뭐 그리로 갈 건데 그럼 벌써 라이리안교의 클로드 보리룽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게 있으면 어때요? 그게 왜 신기합니까, 여러분? 아 그럼 문어대가리 같은 뭐 이치 같은 게 뭘 타고 와서 여기서 무슨 뭐 추락을 했다고 뭐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어떤 미혹거리들로부터도 여러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무슨 다른 경전에, 그리고 뭐 바벨론 설화, 성경이 쓰여지기 15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설화에 성경의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건 모조품이고 그냥 짜짓게 해놓은 하나의 사람들의 창작물이다. 그런 걸 뭐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뭐 증거까지 다 돼가지고 아주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을 해놔, 성경을. 나는 그런 게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많아져야 되고 좀 더 비슷한 게 나와도 괜찮아. 아주 성경하고 단어 한 여섯 개만 틀린 무슨 책 이런 거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만 빠진 거. 다 똑같은데 지향점이 예수가 아니면 가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백성 건져내기 위해서 누가 진짜 내 백성인지 가려내기 위해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안 있는 놈도 빨리 나가라고. 진짜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 어떤 비슷한 게 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하더라도 법화경, 불경 아무리 그게 성경과 비슷해도 그 안에 예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아닌 거예요. 그걸 아는 이가 성령 받은 자예요. 그런데 야 이렇게 비슷한데 그럼 그렇지 하나님은 없는 거야. 그런 자를 빨리 잘라내기 위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 미혹거리들을 그래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성령 받으신 분이 맞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떤 훌륭한 인물이 뭐 굉장한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아무리 예수를 십자가를 부정하려고 해도 내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자리를 만나니까요? 아니 저는 다 해봤어요. 무슨 별의별 방법 다 써봤고 별걸 다 공부해봤는데 나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믿는 방법 이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걸. 그래서 저는 예수 믿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나를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 받은 이들은 바로 그 예수만, 예수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이라는 걸 꼭 붙들고 예수에게만 매달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려고 하신다. 성령을 통하여 그거 배우시고 그리고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만 들으셔야 돼요. 다른 이야기 기대하지도 마세요. 좋은 책들 사서 보세요. 그런 거. 교회에서는 예수의 이야기만 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모든 조건과 자격과 열심을 부정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성령 받은 자의 참된 모습일지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정말 성령을 받은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조작한 성령을 그냥 받았다고 위장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쏟아부어져서 성령 받은 자들이 우리 성은한 교회에 몰려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를 좀 세상에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